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날씨가 궂은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빗소리 들으셨나요? 네,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11장 20절서부터 40절을 공부하시겠는데요. 믿음의 영웅들이 나열된 11장에서 성령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보편적으로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 큰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가장 약한 성도일지라도 육체의 욕망, 사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을 죽음을 평화롭게 대하고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개요는 셋으로 나누었는데요. 믿음의 선택들, 20절서부터 29절, 두 번째 믿음의 행적, 30절서부터 35절, 그리고 믿음의 특징들, 36절서부터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선택들, 20절에서부터 29절을 보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삭은 앞으로 올 일들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현실화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좀 수동적이고 비교적 조용한 삶을 살았죠. 조금은 무심하다고 느껴지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삭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삭의 삶은 실패로 가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서 그 민족에게서 낯선 사람으로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서 평안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아닌 그랄에 가서 살았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큰 변을 당할 뻔도 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들을 보호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12절에 보면 이삭이 번번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농사하여 백배나 결실을 얻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조건 없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나오는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영과 가나안 땅의 소유와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할 정도로 재산이 많았고 강대했습니다. 그는 양떼와 가축과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판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물 공급을 끊어야지 이삭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꿉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삭은 그라를 떠나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계속 우물을 파고 또 팠어요. 그럴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메꿨죠. 그래서 이삭은 계속 이동하며 우물을 팠고 블레셋 사람들은 쫓아다니며 우물을 메꾸고 그래서 결국 이삭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한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탕자 같은 이삭을 집으로 데려오시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또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축복을 내려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다소 약하고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데 믿음의 영웅으로 역임을 받았죠. 여기 본문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삭의 장남은 에서인데 결국 성경은 야곱을 먼저 언급하였고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25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가 장자 상속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메시아의 계통이 되도록 설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로마서 9장 11절서부터 14절에 나오죠.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죠. 그래서 이미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지 못할 것임을 두 가지로 증명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장자를 야곱으로 선택하셨고 두 번째,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어요. 이제 창세기 27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너한테 이제 장자로서의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하겠다 하는 말을 듣고 리브가는 거짓말을 하고 가장하고 조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권을 소비할 것이라고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리브가의 도움이 필요하셨을까요? 예, 여기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또 주장하는 아내, 그렇죠? 또 주장하는 어머니로서 예, 리브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사라가 예, 남편을 하갈한테 주어서 인위적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라인을 낳게 하려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죠. 리브가는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도우려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또한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생각에는 이삭이 실수한 것 같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삭은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11장 21절을 보면 야곱의 믿음을 보겠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는데요. 야곱의 믿음의 삶은 어땠었나요? 감정적이었고 들쑥날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때때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또 때로는 세상적이어서 죄를 짓기도 했죠.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데요. 장남과 차남을 바꿔서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는 것을 보았을 때 아주 불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오른손을 억지로 장남 므낫셋 머리에다가 갖다가 놓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싫다고 그랬죠. 안 한다고. 그리고 야곱이 거절하면서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며 야곱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눈이 어두웠던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어. 또는 나이가 들어서 기진맥진해서 잘 못하고 실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저도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12 지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이렇게 둘을 축복함으로써 13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 지파는 12 지파고 13번째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가 된 것이에요.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야곱이 죽어갈 무렵에 이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기운이 없는데 겨우겨우 침대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의지하고 두 손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기운이 다 빠졌는데도 믿음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기 전에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여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22절에서 요셉의 믿음에 요셉도 믿음의 사람으로 죽었는데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청년 때부터 일생을 애굽에서 보냈죠. 그가 죽고 있을 때는 당연히 애굽에 묻힐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꼭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 자기 뼈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을 확신하였고 약속의 땅에 자신의 뼈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누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갔나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골을 가지고 함께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믿는 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겠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죄를 짓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앞에서 보여준 그들의 믿음은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늘나라에 가서 자신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뵐 것을 사모하며 평안 안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 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자매님들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 평안 안에서 죽으며 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고 예언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사단이 쏘는 침을 빼앗아 가시고 죽음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코지할 침이 없습니다. 빈 껍질이에요. 예수님께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에 가서 23절부터 29절까지 모세의 믿음의 삶을 보겠는데요.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일과를 시작할 것인가, 저녁에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읽을 것인가. 항상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하루를 지내고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잘못 내릴 때는 그 대가를 받게 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내리는 결정으로 성숙함을 알 수 있고,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내리는 결정으로 그의 미숙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성숙함과 미숙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당신은 아니요 라고 하거나 네 라고 선택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이 선택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담. 예.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를 따라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에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우리 각자가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원한 기회를 붙잡든지 아니면 사탄의 길을 택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섬기던 신을 따라가라. 오늘 택하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택하든지 영적인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리의 삶은 선택권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종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혼란하게 하며 거짓을 믿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항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적을 대항할 수 있나요? 성도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란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몸 전체를 방패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죄로부터 보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그의 믿음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 기록은 출애굽기 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보여준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모세의 믿음은 율법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좀 스킵하겠어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세상의 낙을, 애굽의 명예를 붙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지 이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죄의 기쁨을 즐기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죠. 여기에서 제가 지금 백그라운드를, 모세의 백그라운드를 뺐는데요. 빼고 보니까 이 그 모세가 택한 것이 잘 이게 안 적이 돼. 부각이 안 되네요. 예. 출애굽기 2장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모든 신생아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그때는 모세가 아니었죠,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되자 작은 상자에 그 아기를 넣어서 강물에 띄웠어요. 그랬는데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이 작은 상자가 뭐가 떠내려오니까 그거를 꺼내서 보니까 거기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그 아기를 데려다가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서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이 공급하는 최고의 교육과 명예와 호화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때의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선택권이 있습니다. 모세가 궁전에 있으면은 왕이 될 사람이죠. 바로 왕의 뒤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메시아를 위하여 고난 받을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계산하여 결론을 내린 선택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비난받는 쪽을 택해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 영원한 것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상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 나가도록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에게 엄청난 압박을 받았지만 그는 바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시스템에 굴복하도록 시키죠. 사탄은 친구들을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합니다. 직장에서는 부정직한 행동을 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와도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또 누구를 불쾌하게 할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은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이제 본문 28절을 보면 바로 왕에게 주어진 열 번째 재앙을 기억하시죠? 이 재앙은 유월절의 의식이 정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이 동물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히브리인의 장자가 상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순종하였습니다. 이 일은 이상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한번 쉬어봐야 되겠어요. 몇 개나 나오는지. 믿음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히는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와 명예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 선택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개요로 가보겠는데요. 믿음의 행적들 30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과 투쟁하고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을 겪는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요. 그 무너뜨린 방법이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매일 한 번씩 그 여리고 성을 한 바퀴를 돌아요.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사일런하게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되는 날은 일곱 번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러서 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성의 벽의 넓이는 차 두 대가 나란히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두께예요. 성벽이 이런 방법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순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따른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죠. 이제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라합을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한 매춘부가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 올랐을까요? 31절을 주목해보면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그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결과로 라합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언어해 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롯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롯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맞나요? 이렇게 기생 라합은 메시아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배 드립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성경이 라합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좀 나오죠. 우리 라합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기에 초점은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사이드 트랙 하지 마세요. 예?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초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구태여 우리가 그렇게 또 뽑아서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에 여러분 공산당이 지금 여러분의 문을 두들겨요. 남편과 여러분의 아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거짓말 하죠? 왜요? 왜요? 그렇죠? 예. 공산당에게 우리 누구의 목숨이 그들에게 빌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당연히 보호를 해야죠. 그런데요, 만약에 남편이나 아들이 지금 hit and run을 했어요. 자동차를 밤에 오다가 누구를 치고 도망왔어요. 그래서 집에 지금 헐레벌떡 들어와서 지금 방에서 숨어 있어요. 근데 지금 경찰이 와가지고 문을 두들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럴 때는 네, 여기 있습니다 해야죠. 네. 예, 오케이. 우리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넘버원. 오케이. 오케이. 32절로 가겠어요.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바락을 잠시 보고 지나가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여자 목사님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을 예로 드는 것을 저는 많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믿음의 영웅들 명단에 보면 드보라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바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은 첫째, 남자들이 자기들의 리더십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용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락에게 군대 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4장 8절에서 바락이 데보라한테, 드보라한테요, 빌어요. 전쟁에 자기와 함께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자기 못 가겠다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할 수 없이 바락을 하고 가는데요. 드보라가 앞장서서 갑니까? 아니죠. 바락을 앞세우고 드보라가 전쟁에 따라갑니다. 만약 드보라가 리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드보라가 앞장서서 전쟁에 갔겠죠. 그리고 이 영웅의 명단에는 드보라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실수하셨나요? 만일 자매님들 중에 남녀가 함께 모이는 구역 예배에 구역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예배에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공중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장로직을 준다고 하십니까? 여자가 남자를 가리키거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리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잠시 영예로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믿음을 가진 바락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영웅의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우리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배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요, 믿음의 특징 35절서부터 40절을 보고 끝내겠어요. 믿음의 특징은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용기를,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앞으로 있을 보이지 않는 부활, 면류관,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또는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문, 정신적 고통, 물론이고요. 몸을 가죽처럼 늘어뜨려서 유리, 그 갈퀴가 달린 책찍으로 때리고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을 때까지 돌로 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38절로 가면은 그들은 사막과 산, 땅 속, 굴, 동굴로 떠돌아 다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을 포기했기도 했지만은 학대를 피하여 핍박을 피해서 이런 삶을 살은 것입니다. 몸에 입을 수 있는 것은 양 가죽 뿐이고 그들은 빈곤에 처해 있었어요. 고통과 압박과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맞섰고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있을 부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보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매님들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 또는 가난함 또는 인기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부활로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완고하게, 확고하게 믿으시나요?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새 언약을 보지 못했지만 4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새 언약이에요. 그들은 완벽한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언약은 메시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을 것이며 하나님 임재에 직접 들어갈 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들에게 정복하고 투쟁하는 용감함을 가지게 하였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누릴 쾌락을 선택할 것인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예, 오늘 테이블 리더와 상담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존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믿음 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아버지시고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아버지이시며 믿음이 약한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또 다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구하라고 말씀을 구하고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매님들 모두 우리가 죽음을 앞을 둘 때까지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승리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신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컨빅트 시켜주시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